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10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뉴스통의 문을 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지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한국과 북한, 미국이 종전선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죠.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 문안까지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있는데요. 자, 이 조율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기자가 미국의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을 직접 만나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워낙 현안들이 많은 탓에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관심에서 멀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백악관 대변인이요, 그렇지 않다면서 북한 문제가 당연히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다라고 했답니다. 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하긴 하지만 그래서 대화와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시급한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어낼 카드가 종전선언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네요. 자, 북한 문제가 최고의 현안 중 하나라는 미국과 한국의 바쁜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조속히 좋고 커다란 결실이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죠. 목요일마다 격주로 보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코너에서는 북한 출신 이정철 기자가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더 잘 맞는 뉴스 해설 전해드리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생활 속 재미나고 유익한 과학상식 알려드립니다. 퀴즈 시간도 함께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인구 대비 67%를 넘어섰습니다.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접종 완료자가 된 사람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총 3,459만 3,403명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준으로 제시했던 전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기업 삼성전자의 올해 브랜드 가치가 7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5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20일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브랜드 가치가 746억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에 이어 세계 5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 623억 달러보다 20% 성장한 것으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항공권 검색 사이트 카약에서 한국 항공편을 검색하는 영국인들이 급증했다고 영국 비즈니스 신문인 CTAM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지난 9월 17일 방영이 시작된 이후 한국 항공편 검색 건수는 5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영국에서 한국에 가려면 출발 72시간 전에 감염 테스트를 진행해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하고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도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높다고 평가한 미국 참모집단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참모집단 헤리티지 재단은 현지 시간 20일 2022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미국에 대한 위협 수준을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헤리티지 재단이 평가한 위협 척도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보고서를 쓴 브루스 쿨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규모 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영국이 최근 하루 5만 명에 육박하는 일일 확진자 수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만 8,703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가 6,800만 명인 영국의 일일 확진자 수 주간 평균은 4만 4,14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이 너무 성급하게 마스크를 벗고 축배를 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그린필드 주이엔 미국 대사가 북한을 향해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현지 시간 20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 직전 약식 회견을 하고 미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달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열거한 뒤 불법 활동이자 여러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신형 발사와 관련해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용기에서 기자들의 SLBM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수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에 앞서 중국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수 기자와 북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유엔 총회가 매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네. 올해도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제출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나왔다고요?
네, 지난 9월부터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 올해도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룬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공동 제안국들과 첫 회의를 열었는데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다음 주 안에 제3위원회에 이제 좀 정리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을 할 것 같고요. 이번 초안에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그리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북한의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인도주의 상황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뭐 이런 문제나 또 기존에 계속 이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북한 인권 침해 문제 등 여러 사안들을 결의안에 반영이 됐다고 유엔 주재 유럽 연합부 대표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뭐 다음 주 중에 그 결의안 초안이 되면 좀 내용은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한번 자세히 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올해 결의안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을까요?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돼서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담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해부터 코로나 방역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좀 악화된 걸로 파악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담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말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채택이 됐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북한 지도부에 서한까지 보내가지고 국제법 위반 우려에 대한 해명도 요구를 한 만큼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채택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뭐 알 권리 침해나 표현의 자유 위반 이런 내용들이 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처음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서 눈길을 끌었는데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이 내용이 담길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그 권고를 받아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특히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걸 권고를 했는데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이 내용이 담길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이런 걸 요구하다 보면은 좀 민감하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에 관한 내용이 올해 유엔 총회 결의안에 또 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길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은데
네.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지금 국제사회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7차례나 표결을 하지 않고 그냥 합의로 북한 네.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북한 인권 결의안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네.
인권유림 책임자를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검토하는 그런 내용을 북한 인권결의안에 담았는데
네.
뭐 지난해에도 이런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올해에도 뭐 이 내용이 좀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자 결의안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도 제출이 됐다고요?
네, 지금 북한을 대상으로 유엔에서
네.
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을 해놓고 매년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유엔 총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그동안 조사했던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이 내용을 미국의 소리 방송이 지난 7일에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 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인데
예.
보고서에서 이 북한 지도부의 장기적이고 엄격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일반 주민들 사이에 인권 침해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밝혔고요.
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식량 접근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특히나 가장 취약한 아동과 노인들이 기와이기에 처했다고 킨타나 보고관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코로나로 인해서
네.
인권 침해가 있었다. 그리고 식량 접근에도 이로 인해서 좀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에 따른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 탄압 문제, 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지적이 됐고요.
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 강제 노동 이런 문제도 좀 지적이 돼서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를 거듭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지금 22일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네.
킨타나 보고관이 제출한 이 보고서를 보고 북한 인권 상황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내일이네요.
네.
자, 이렇게 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같은 또 인권 침해 요소까지 지적을 했는데 자, 일단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엔 총회 3위원회 이제 초안이 제출되면
예.
회원국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제 문안을 좀 다듬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11월 중에 제3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표결을 하게 됩니다.
네. 뭐
표결을 할지 합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12월에 있는 그 유엔 총회 본회의에
네.
넘어가거든요. 근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는 거의 뭐 형식적인 절차라 올해 11월 중에 북한 결의안이 채택되는 여부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정부라고 하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우려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께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북한 당국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유엔 총회까지 오른다는 걸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인기 보이그룹 NCT 드림이 2017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곡목이 참 감성적인데요. 마지막 첫사랑 들어볼게요. 읽어주는 리동무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 리정철 기자와 함께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골라서 읽어보고 더 쉽게 이해해 볼게요. 자, 오늘도 뉴스 두 개 들고 리동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바로 뉴스부터 들어보죠. 첫 번째 뉴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1인 세대 비중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40%를 넘었습니다. 반면 4인 이상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이후 5년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통계 내역을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10집 중 4집은 1인 세대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1인 세대는 모두 936만 7천여 세대로 집계됐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겁니다.
네, 한국에서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한국에서 혼자 사는 세대,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통계 작성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1인 세대 생활 방식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 1인 세대라는 거는 한 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우리 이정철 기자도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1인 세대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자, 이번 통계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공민증을 토대로 인구 통계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1인 세대는 모두 936만 7천여 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약 2,338만 세대 중 이만큼을 차지했다는 건데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야, 뭐 이 정도면 1인 세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1인 세대 연령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이게 좀 궁금해요.
네. 먼저 고령층에서 1인 세대의 비중이 높은데요.
네.
70대 이상이 18.6%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6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특히 MZ세대라고 하는 20대와 30대도 32%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남성은 30대가 20.4%로 혼자 사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 이 중에 제가 하면 게.
그러니까요. 네. 우리 리정철 기자도 20.4% 안에 들어가 네. 계시는군요. 자, 통계를 보니까 노년층과 젊은 층이 아무래도 혼자 사는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2인 세대는 얼마나 된다고 하나요?
네, 전체 세대 중에서 1인 세대 다음으로 많은 건 2인 세대입니다.
네.
전체의 23.8%를 차지했습니다. 2인 세대는 약 556만 세대이고요.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2016년 이후 5년 만에 6%포인트 이상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요.
네.
평균 가구원 수는 2.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제가 또 2인 세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 둘 다 이제 1인 세대, 2인 세대일 정도로 1, 2인 세대가 많은 건데 근데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기사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통계로 보니까 생각보다 숫자가 많은 것 같아서 좀 놀랍네요. 자, 이렇게 한국에서 1인 세대가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1인 세대 증가의 1인 세대 증가는 고령화 추세와 비혼 경향 강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일단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혼자 사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네.
30대 미혼 비율이 4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30대 중에서 40% 정도가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여기에도 제가 포함됩니다.
네. 네. 네.
특히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사이에서도 혼자 사는 가구가 많다 보니
네.
1인 세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1인 가구가 한국에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차원에서 1인 세대를 위한 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련 정책은 3, 4인 세대 유지였기 때문에
네.
1인 세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요. 각 지자체 및 구청별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 6일부터 1인 가구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66개 프로그램을 온, 오프라인에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 안정, 건강, 경제 자립, 사회적 관계망 등 5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인테리어 수업과 자기 방어, 금연 교육, 재무설계 교육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경기 시흥시는 취약계층 1인 가구 중년 남성을 위해서 다같이 밥상 공동부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네.
이는 취약계층의 영양부족 현상을 막고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 된 요리실습 교육입니다.
자, 서울시는 또 청년들, 특히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웰컴박스라는 선물을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웰컴박스는 영어 단어인데요.
네.
환영의 상자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네. 환영회 할 때 웰컴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박스는 상자이고요.
네.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사온 청년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것인데요. 서울시는 서울로 전입한 1인 가구 청년들이 서울 생활에 빠르고 즐겁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3,600명에게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일단 웰컴박스 구성물을 보면
네.
서울지도, 네. 또 안전키트, 여기에는 방염 매트와 호두다기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홈트 세트, 집에서 운동할 때 필요한 그 장비 같은 걸 네. 지원해주고요. 또 식기 세트, 홈 인테리어 세트 3종 중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물품을 추가 지원합니다.
자, 뭐 1인 세대가 증가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1인 세대를 위한 지원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층 중에서 1인 세대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1인 세대 늘고 있다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이번 소식은 오디오 뉴스가 없어서 네.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요즘 다들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직업을 얻는데 어떤 자격증이 도움되고 인기가 있는지에 관한 소식이 있어서 준비해왔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처음으로 취직할 때 컴퓨터 자격증 이런 거 땄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다들 많이 따고
네.
있죠.
직장을 얻는데 도움되는 자격증 관한 소식인데요. 근데 아마 우리 북한 청취자분들은 도대체 자격증이 뭐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네, 쉽지만 네.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격증은 어떤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입니다. 국가 또는 민간에서 한 개인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이 될 때 수여를 하는데요.
네.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나 각종 사회생활에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또 자격증에 따라서 취득 과정은 몇 개월 돼서 1년 정도 걸리고요. 저희 방송 피플 코너에서 희극인 김병만 씨를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자격증에는 조종사 자격증, 지게차 운전 직능사, 미용사 등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네, 정말 수많은 자격증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근데 뭐 다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취업시장에서 특히 인기 있는 자격증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게차 운전 직능사 자격증입니다. 오. 네, 관련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워크넷에 올라온 최근 3년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구인 공고를 분석했는데요.
네.
그 결과 이 기간에 기재된 22만 6천여 건의 구인 공고 중 22만 5천 건이 국가기술 자격을 채용 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지게차 운전 기능사가 공고에 가장 많이 활용된 자격증이었습니다.
확실히 업무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과 관련한 자격증 이런 게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지게차 운전 기능사 약간 의외였어요.
네.
이거 말고 또 어떤 자격증이 인기가 있을까요?
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외에는 건축기사, 또 한식조리 기능사,
네.
전기기사, 토목기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기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 또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 인력인데요. 해당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발전소나 변전소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토목기사는 도로, 공항, 항만의 설계와 시공 등의 업무를 맡는 전문가인데요. 당연히 해당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다면 토목기사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네, 이거 전기기사나 건설 관련된 기사가
네.
생각보다 연봉이 높대요.
그래서 엄청 높다고
저도
합니다.
그때 저 아는 분이 전기기사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건설과 전기 관련 자격증이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뭐 인기 있는 거 있을까요?
네, 전기기사와 토목기사 외에도
네.
전기기능사, 또 용접기능사, 건축기사 등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취업시장에서 인기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 업종은 똑같네요.
네네, 보통 건설 토목이죠.
네.
이렇게 상위에 있는 자격증은 순위 변동이 없을 정도로 취업시장에서 견고하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이 시대를 맞아서 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또 웹디자인 기능사, 네. 정보처리 기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찾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탈북민 분들도 한국에서 처음 정착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자격증 따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자격증이 취업에 더 유리한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살짝 얘기하긴 했지만
네.
어떤 자격증 따면 월급을 가장 많이 받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소개가 됐다고요?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네.
높은 월급, 임금을 제시받는 국가기술자격증 순위를 살펴볼게요.
네.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또 건설안전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등이 상위에 있습니다.
네, 이름이 어려워요.
네. 이 종합해보면 토질 및 기초기술사에는 채용단계에서 월 427만 원, 이게 약 3,600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네.
토지를 분석하고 기초를 어떻게 닦을 것인가 그거 관련된 자격증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하면은 3,600달러 정도도 제시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질관리기술사가 월 386만 원, 약 3,300달러 되는데요.
네.
이 정도 받고요. 또 건설안전기술사가 월 349만 원, 약 3,000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보면은 대체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격증들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국제 및 외국 기관이나 건설업 또 전기가 수업 등에서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런 자격증 따는 거 한번 고려해봐야겠어요.
네.
자, 자격증 따려면 네. 근데 사실 아까 뭐 몇 개월에서 몇 년 걸린다고 해주셨잖아요. 일단 과정은 어려워도 버텨서 취직만 하면 이런 임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충청남도 태안군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드론, 그러니까 자동조종 비행장치 자격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태안군은 지난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수와 교육생, 강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자격증 취득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및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드론, 자동 조정 비행장치 요즘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데
네네.
저도 이것도 흥미도가 생기네요. 일은 언제 하나? 네,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어떤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충청북도는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과
네.
또 졸업생이 국가전문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 등을 취득하고 실습까지 하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요. 약 490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1, 2학년에게는 10만 원, 100달러를 지원하고요. 강원도에서는 강원형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들 대상으로 자기개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은 직문화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도서 구입, 또 응시 수수료, 강의료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직업 능력진흥원에서는 반려동물 관리사 등 무료 수강 신청이 가능한 70과목의 다양한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무료 교육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의 정부에서도 이런 자격증의 네. 인기에 국민들이 자격증을 좀 더 잘 취득할 수 있도록 뭐 금전적이나 뭐 교육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최근 한국에서 또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각 센터에서 지원하고 네.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자격증을 땄는데
네.
그 컴퓨터 활용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자격증 외에는 아시겠지만 언어에 관련된 자격증도 많잖아요.
그쵸, 그쵸.
특히 토익 같은 거.
그렇죠. 네. 토익 필수죠.
그 자격증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자, 우리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이렇게 정부에서 취업을 위한 자격증에 대한 도움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북한에 계신 분들도 가지신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네네.
지원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자,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오늘도 두 가지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자, 이분도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중견 가수입니다. 여전히 청순하고 아름다운 미모 그리고 목소리를 간직하고 있는 분인데요. 강수지 씨가 1991년에 발표한 노래 흩어진 나날들 들어볼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 중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20일에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세계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개장이 돼서 정말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죠.
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배급사 유니버셜이 만든 놀이공원인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지난달 20일 개장을 했는데요.
네.
이후에 자금성, 만리장성과 함께 베이징 최고의 인기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이어서 중국의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놀이공원이 또다시 들어선 건데요.
예.
2016년 상하이에 디즈니랜드가 생겼을 때와는 달리 요즘은 미중 갈등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이 반미 정서가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도 이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니버셜 스튜디오 하면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영화, 뭐 아동 영화를 배경으로 만든 놀이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화 촬영지 스튜디오와 놀이기구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의 배경이 되는 영화는 해리포터, 트랜스포머, 주라기 월드, 미니언즈, 쿵푸팬더, 워터월드 등으로 37개의 놀이기구, 또 그 밖에도 가두 행진 공연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입장권 가격이 다른 놀이공원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비싸요. 또 각종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연일 관람객이 밀려드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미국 두 곳과 일본 오사카,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이자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른인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 들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으로 여행을 간다면 유니버셜 스튜디오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방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현지에서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달 20일에 정식 개장 첫날 입장권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 1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다 팔렸고요. 접속자가 몰려서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첫날 개장 시간도 낮 12시에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네.
그 시간을 앞당겨서 오전 11시 10분에 개장했고요. 빗속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리던 관람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였군요.
또 지난 1일에서 7일은 국경절 황금 연휴였잖아요.
네.
당연히 입장권 모두 매진됐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안에 위치한 호텔의 객실도 모두 동이 났습니다. 베이징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500억 달러가 투입이 돼서
네.
사업 착수에서 개장까지 약 10년이나 걸렸는데요. 이제는 중국 중산층의 필수 방문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놀이공원 입장권이 그렇게 싼 편이 아니다, 좀 비싼 편이다라고 하셨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입장권 가격은 주중과 주말 비수기가 모두 다릅니다. 최저 418위안에서 시작하고요.
와.
우대권이 있는데 네. 이거는 1200위안에 이릅니다.
꽤 비싸네요.
네, 다른 도시에서 온 중국 여행객들은 왕복 항공권에다 호텔 숙박비 등을 추가하면 2인 기준으로 3천에서 4천위안이 더해지는데요. 뭐 어지간한 해외여행 상품 가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예.
여기에 안표상까지 기승을 부려서 실제 입장권 구매 가격도 뛰어오른 상태입니다.
자, 1박 2일 여행하는데 4천위안이면 사실 이건 한국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근데도 여기 가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건데 개장하기 전에 이런 걱정도 있었죠. 뭐 중국인들의 반미 정서나 애국주의 때문에 흥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무색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볼 만한 게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가져올 경제 효과가 또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2016년에 개장한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예. 지금까지 8,300만 명이 다녀갔는데요.
네.
전체 수입만 해도 400억 위안이 넘습니다.
억소리 나네요. 네.
상하이시 전체 국내 총생산의 0.21% 증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바로 놀이공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개장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역시 매년 입장객이 1,100만 명을 넘겨 베이징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 성업에 따른 직간접 고용 효과도 최대 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인기를 끌면서 중국 당국이 왠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반응이 어떤가요?
네, 중국 당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성공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23일에 베이징시 문화여유국은 기자회견을 갖고 2, 3단계 놀이공원 확장 계획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공원을 개장한 지 불과 3일 만에 발표인 거죠.
예.
이 기회에 베이징시에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자리 잡은 통저우 지역을 대규모 관광지로 키울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보수적인 정치 도시 이미지가 강한 베이징을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야심이죠.
자, 유니버셜 스튜디오 말고 중국에서 개장 준비 중인 대규모 놀이공원이 많다. 이런 소식도 들려요.
네, 미국이 만든 세계 최대의 놀이공원 업체인 식스 플래그스와 영국의 레고랜드 등이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에는 일본의 고양이 캐릭터죠. 헬로키티를 주제로 한 놀이공원이 2024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헬로키티 놀이공원이 일자리 3,000개에서 4,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관광객 약 200만 명을 끌어모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24년까지 중국에 놀이공원이 최대 60개가 더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워낙 뭐 땅이 넓은 나라긴 하지만 60개가 더 들어선다면은 중국에서 놀이공원 인기가 굉장히 많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 놀이공원이 중국에서 특히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네, 외신들은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중국에서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동 영화를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사업이 발전을 하면서 놀이공원 수요를 자극한 점도 한몫을 한 거죠. 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놀이공원은 연관이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 친자 소비 트렌드에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이들이 좋다면 네. 가겠다 이거죠.
중국은 이제 아이를 뭐 네. 하나만 낳는 정책에서 뭐 둘도
맞아요.
낳을 수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정서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는
그러니까요.
거죠. 또 지금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은 지난해 여름과 가을 코로나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한 중국에서는 국내 여행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해외로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중국 내 놀이공원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하이난에 들어설 헬로키티 테마파크 역시
네.
방문객의 90%가 중국 본토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난 여행을 가봤는데 정말 중국인들이 대부분 여기서 관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새로운 이 놀이공원들이 생기면 중국의 내수도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자, 뉴스로 본 세상 오늘은요. 베이징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개장 소식 알아봤습니다. 양정화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과학상식 퀴즈, 그러니까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이에요. 쉽고 재밌고 유익한 과학상식 퀴즈를 짧고 굵게 풀어보는 코너죠.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도 각자 맞춰보세요. 자, 걱정되는 일이기도 한데요. 문제입니다. 왜 아기와 노인은 자주 아플까요? 자, 아기들이 어린이나 어른보다 더 자주 아픈 이유는 면역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흔한 병인 감기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비루스성 질환이죠. 일반적으로 건강한 아기는 첫 돌이 되기 전에 7번 정도 감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에 일찍 노출이 되면요. 면역체계도 그만큼 빨리 발달한다고 해요. 반면 노인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자주 병에 걸리고요. 또 몸 상태에 따라 병에 더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심장병이 있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에 걸리는 등 원치 않는 질환을 앓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많은 병과 그 치료 과정은 환자의 면역 체계에 부담을 준다고 하네요. 모쪼록 과학이 더 발달하고 잘 받쳐줘서 아기들과 우리 어르신들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10월 22일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남 동해안은 낮 동안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영하 8도, 해산 영하 5도, 강계 영하 1도, 평양, 개성, 사리원, 함흥, 청진 3도, 신의주 4도, 해주 5도, 원산 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6도, 해산 11도, 강계 13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해주, 원산, 청진 16도, 개성, 함흥 17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시간 2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1% 상승한 배럴당 83.8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괄물인 12월물 가격은 83.4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도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8% 상승한 1,784.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0월물 가격은 온스당 24.43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38.79원입니다. 신지은의 과학상식 퀴즈 그리고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자, 북한의 가정집들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아파트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층간소음 문제 정말 꽤 심각해요.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고는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층간소음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도 하죠. 근데 이 한국에서 층간소음이 싸움과 불화를 일으킨 게 아니라 따뜻한 웃음을 짓게 하는 훈훈한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한 젊은 어머니가 아이가 뛰는 소리가 시끄러웠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아래층 할아버지께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답장과 함께 빵을 또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늙은이에겐 시끄러움도 위안이 된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요. 평소에 아이가 쿵쾅거리거나 주말마다 아이 친구들이 와도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는 아래층 할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서 편지와 선물 드린 건데 그런 답장과 선물을 오히려 받으니까 너무도 감동을 했다는데요.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감동적이면서도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시끄러운 것도 위안이 된다 이런 말씀이 좀 쓸쓸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네요. 노인들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한국에 정말 많아졌다는 뉴스도 전해드렸지만요. 우리 어르신들이 외롭거나 슬프지 않게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양정아, 이정철,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한국의 음원 강자 가수 잔나비가요 2019년에 발표한 노래예요. 꿈과 책과 힘과 벽. 와, 좀 철학적인 제목의 노래죠. 수많은 청춘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칠게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해가 뜨고 다시 지는 곳에